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좋은 종자를 사용했거나 그만의 특별한 농사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나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꼭 10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의 때에도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은 지중해에서 가까운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경유지로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당신께서 지시하는 곳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의 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창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진하게 껴안은 것을 보았습니다. 딱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왕에게 걸렸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서 리브가는 당신의 아내가 틀림없는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기 생각에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신실하게 살았던 것도 또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님에도 이삭은 농사를 지어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은 곡식을 심어 10kg을 거두었지만 이삭은 그것의 100배, 1000kg, 1톤을 거두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흉년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대풍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래 이삭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백배를 얻었다와 복을 주시다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삭은 한 해에만 추수를 100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시편 8편 4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각자의 지금까지의 삶과 또한 지금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인도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랍비들은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인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고 전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경작할 수 있는 길게 구분된 공유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 사이에는 폭이 채 1m가 되지 않는 좁고 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고 긴 땅은 포장도로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씨가 그곳에 떨어지면 땅이 그 씨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말씀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의 자발적인 결정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인 마귀가 들은 말씀을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둘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즉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암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빨리 튭니다. 마치 접시 위에 물에 적신 솜이나 티슈를 깔고 그 위에 씨를 두면 씨를 땅에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싹이 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이 식물을 빠르게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려면 식물의 뿌리가 뻗어 내려가야 하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에서는 뿌리가 뻗어 내려갈 수도 없고 비가 내리거나 물을 주어서 처음에는 수분이 충분한 것 같아도 흙이 얇기 때문에 이내 말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으려면 당연히 돌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시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며 미소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바위와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삶과 믿음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련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은 앞에 두 땅,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는 달리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세상, 즉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가시떨기가 결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가 자라는 땅에는 화초가 자랄 수 없습니다. 큰 나무가 땅의 자양분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나무가 아니어도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그 잡초 때문에 자신이 재배하려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을 목적 삼는 세속적 가치관이 스며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자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자인 마귀와 완악하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우리가 평생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는 백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증거합니다. 혹시 매년 5월 22일이 무슨 날이라 불리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라인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처음 채굴되었습니다. 처음에 공개된 백서에는 비트코인을 전자현금이라고 표방했지만 현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가상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 만족의 수단이었고 일종의 기념품과 같았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원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컴퓨터 장비 가격, 전기세, 공간에 대한 임대료 등이 한 달 동안 얼마가 드는지와 그 한 달 동안 채굴한 비트코인이 몇 개인지를 따져 개당 가격을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비트코인의 가격은 $0.00076, 우리 돈으로 1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를 사 먹은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쓰인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인터넷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 즉 피자 라지 사이즈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낼 터이니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41,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은 약 $30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흘 뒤에 거래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진 피자 두 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 거래 수단으로 가치가 입증되자 3개월 후에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600, 약 78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7,370, 우리 돈으로 3,580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에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사 먹은 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피자 한 판에 약 1,795원짜리를 두 판 사 먹은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한때 지금보다 두 배보다도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처음보다 몇 천만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혹 성경의 30배, 60배, 100배를 비트코인처럼 생각한다면 피식하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볕이 20kg이면 다섯 마지기, 그러니까 1,000평의 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지기, 즉 200평의 논에서 수확하면 약 4가마, 320kg 정도의 쌀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린 볕씨에 비해 결과가 약 8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농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비료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대부분의 농부가 비슷하게 수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농사 일을 잘 알고 또 잘 하시는 농부는 한 마지기의 논에서 서너 가마의 쌀을 수확했지만 농사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잘 할 줄도 모르는 초보 농부는 한 마지기의 논에서 한 가마도 수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농사를 짓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는 일반 농부가 보통 수확하는 정도이거나 그것보다 조금 못한 정도일 것이고 60배는 일반 농부가 수확하는 것에 두 배에 가까운 정도, 그리고 100배는 일반 농부가 수확하는 것에 서너 배 수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30배와 60배는 생략하고 최고의 결실, 가장 풍성한 수확을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배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외치다의 의미가 닭이 울다와 소리를 지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내용을 들었을지라도 동일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결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명한 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것을 그 홀을 가득 메운 청중이 듣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음악의 문외한인 사람은 참 좋다가 평가의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부르는 노래가 성가이면 참 좋다에서 참 은혜스럽다 정도로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성악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각 파트로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각의 악기를 전공한 사람은 그 악기 소리를 따로 떼어서 들을 것입니다. 또한 지휘를 전공한 사람은 지휘자의 손끝 하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물론 청중 중에는 자신이 비싼 표를 사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것에 비하면 어린 아이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만든 곡 정도의 곡을 단 한 곡만이라도 작곡하게 해 주신다면 궁중음악가라는 자기 자리를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살리에리의 귀는 당시 다른 사람들의 귀와는 음악을 듣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세계적인 물리학회의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그 세미나가 한국말로 진행되어도 무슨 내용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세미나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이 우리말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제게는 거의 수면제와 같을 것이고 물리학에 관한 한 제 머리가 돌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공자에게는 가슴 뿌듯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느낌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앞에 세 종류의 땅을 갈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땅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들을 때부터 듣지 않을 것이라고 작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키다는 굳게 잡다의 뜻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싹이 나더라도 흙이 부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이 식물의 뿌리를 굳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다의 원 의미는 아래에 머물다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세속적 가치관이 위로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씨를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품고 삼키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씨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셀 수도 없는 생명의 결실, 진리의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등학교 1학년 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저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지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중고등부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제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것이 싫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흘렸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예배당 한 모퉁이에서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더 이상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제가 영적이거나 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맡길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지 아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회자가 참 많은데 왜 저까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 일을 좀 해줄래? 저는 결코 총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의 샘플이 바로 저 정한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를 통해서 교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또한 선포된 말씀이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저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삼키며 끝까지 견뎌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말씀을 품고 삼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어떤 종류의 땅에 두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가 거둡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고 삼켜 끝까지 인내하면 고난을 넘어 맞이하는 부활절은 생명이 풍성한 은총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에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탉이 새벽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울듯이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외치셔도 우리는 생명의 결실, 진리의 결실에 무관심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보다 내 생각이나 내가 그리는 길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트렌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며 인내로 지킬 것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는 것이 그 순간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뒤처져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